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립니다. 오늘 귀한 예배 드립니다. 시간도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 예배 나 자신을 온전히 산제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시간도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이 시대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사 마지막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그런 말씀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하고 재무장하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홀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옥토가 되게 도와주셔서 30배, 20배, 100배, 1000배의 풍성한 말씀의 결실이 있는 복된 변화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결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를 불행하게 살아란 말이 아니죠. 행복하게 살아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기뻐하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쉬운 건 아니지만은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소원이 담겨 있느냐? 우리 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하는 소원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죠. 네.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행복할 수 있는 행복하라고 우리가 참 일상생활 속에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 같지만은 하나님은 무책임하게 그냥 그렇게 부담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항상 하나님 방법을 말씀하셨다고 제가 말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 하나님 우리 행복을 원하시는데 주님이 공식적인 사역을 제일 먼저 시작하시면서 한 설교를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이 나오죠. 5장, 6장, 7장이 나오는데 주님이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를 산상수훈 그렇게 말합니다. 왜? 산에서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마태복음 5장이 뭐냐면 팔복 얘기가 나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의에 줄이고 굶주리는 복이 화평케 하는 자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계속 나오는데 그 5장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복 그 복이란 말의 원어는 마카리오스인데 그 마카리오스에 또 원어가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그 마카리오스라는 말은 어제는 마카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 마카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위협과 두려움에서의 자유를 말해요. 참 재밌죠? 주님이 심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팔복을 쭉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쭉 얘기하는데 그 복이란 말이 마카리오스인데 그 마카리오스는 마카르라는 말에 나왔는데 그 마카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위협과 두려움에서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게 뭐냐면 두려움. 오늘 염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를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걱정, 근심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복이 뭐냐? 두려움과 위협과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원래 복의 원래 뜻이에요. 복의 원래 뜻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좀 디테일하게 좀 구체적으로 이 염려를 좀 분석하려고 합니다. 염려를. 이 염려라고 하는 문제를 좀 분석을 하고서, 예, 또 이제 시간, 다음 시간에 또 그 방법을 또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 염려의 원인이 두 가지겠어요. 뭐 문제라고 말씀하지만, 문제라고 하면 물리적인 문제고요. 근본적으로 영적인 원인과 혼적인 원인이 있어요. 염려의 진정한 핵심적인 원인을 말했습니다. 염려가 어떻게 해서, 염려의 정체가 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염려의 정체가 뭐냐. 영적인 정체이고 혼적인 정체인데, 영적인 정체가 뭐냐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시며, 네, 마귀를 없애시며, 죽음이 무서워 평생의 무서움에 잡혀, 무서움에 잡혀서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서움에 잡혀 있습니다. 무서움에 종이 되어 있어요.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분리된 다음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숨은 겁니다. 무서워서 숨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하나님과 세퍼레이션 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죄인데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의 공통적인 증상은 무서움과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 마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성령 곧 양자의 영과 무서움을 주는 종의 영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 영이 두 가지를 비교했습니다. 양자의 영은 성령을 말하고 무서움 종의 영 우리에게 무서움으로 나를 딱 잡아가지고 질질 끌고 댕기는 나를 무서움의 노예로 만드는 영이 누구냐?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두려움은요,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무서움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걸 무서움의 영, 두려움의 영이라고. 이 악한 영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에 붙잡히면요, 감당할 수 없이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벌벌떱니다. 이 악한 영한테 붙잡히면.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면, 근본적으로 성령은 뭐예요? 성령 기쁨의 영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이에요. 그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서 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고, 다른 놈이 주는, 다른 영이 주는 건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불행한 걸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진 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유를 대지 마세요. 환경 핑계대지 마세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무조건 우리 마음에 이유야를 막론하고, 원인을 막론하고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준다, 무서움을 준다, 이건 마귀 역사입니다. 예, 그거 자꾸 붙들고 있지 마세요. 두려움 들어온 거, 그 두려움 붙잡고 있지 마세요. 나중에 돌아버려 사람이요. 예, 그리고 우울증 걸려버려요. 예, 감당 못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무조건 그 디나이 거부하셔야 돼요. 그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을 계속 지배하도록, 성령이 계속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는 뭘로 나타난다? 기쁨으로 나타난다? 담대함으로 나타난다? 예, 평강으로 나타난다. 예. 그래서 영적인 역사고요. 염려의 핵심, 정치는 영적, 그냥 혼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혼적인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문제의 크기가 있어요. 문제의 사이즈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의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의 사이즈, 문제의 크기가 있고 마음의 크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마음의 사이즈가 문제의 사이즈보다 크면은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렵죠. 그럼 반대로 문제의 사이즈가 마음의 사이즈보다 큽니다. 그러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럼 문제와 비교해서 내 마음, 문제의 사이즈가 내 마음의 사이즈인데, 비교해서 내 마음의 사이즈가 문제보다 적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반대로 내 마음의 사이즈, 문제 사이즈가 크면 담대한 거예요. 걱정, 근심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의 사이즈가 계속 문제가 되는 이유는, 왜 우리 마음의 사이즈가 문제가 되는지, 왜 작을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 마음의 프라브럼이 있는지 제가 설명드립니다. 근본적으로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돼요? 우리 영이 죽습니다. 안 죽었다고? 대답을 해야지. 예, 죽었어요. 죄를 지면 죄사스 사망에 죽었어요. 영이 죽은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몸이 썩어요, 안 썩어요? 예, 방부제 놓으면 안 썩을지 모르지만 썩습니다. 자, 그러면 썩는데, 영이 죽은 다음에 혼이 썩어요. 우리 마음이, 혼은 마음을 말합니다. 인격을 말합니다. 혼이 파괴됩니다. 부패되니까. 우리 몸이 죽으면, 내가 죽으면 내 몸이 썩는 건 뭐냐면, 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인격이 파괴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격이 파괴된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우리 인격이 파괴된 상태,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우리 영이 죽었어요. 우리 영이 죽은 다음에 내 인격이, 내 마음이 어떻게 지금 파괴되는지, 썩는, 부패되는지 여기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3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이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지금 우리 마음이 파괴된 현상입니다. 우리 마음이, 내 영이 죽으니까 나 마음이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내 영이 도로 살아나야 되죠. 우리 내 영이 들어오면 예수의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땡, 이래로 끝납니다. 한 번이면 끝납니다. 거듭나는 거, 예수의 영이 딱 내 영 속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예수의 영, 예수의 생명은 내 얼로 들어와요? 내 영으로 들어옵니다. 영으로, 혼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는 뭐가 되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돼. 이거 가십니까? 빌립보 2장 5절입니다. 내 영 속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되고 생명이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내 혼 속에는 예수의 마음이 들어와야 돼. 예수의 마음은 부패되고 파괴되지 않은 마음입니다. 온전한 마음입니다. 온전한 인격입니다. 그 마음이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면 내 마음이 저 사람 많이 변했네? 변했다는 소리 듣는 분들 있죠? 없어요? 아 진짜 큰일 났네 이거. 그런 소리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들어야 돼. 세상밖에 나가도 사람 변했다고. 어느 쪽으로 좋은 쪽으로 변한 거지 나쁜 쪽으로 말고. 그 소리 많이, 우리가 사람 변했다면 이게 변한 거 이게 변한 거예요. 혼이 마음이 변한 걸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못 보지 이걸 보지. 마음으로. 지금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자 예수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한 번 갖고 되지 않아. 많은 연습이 필요해. 연단이 필요해. 이해하십니까? 연, 세월이 많이 걸리는데 이걸 성화라고 그래. 예. 성화 과정이라고 그래. 이건 중생. 영이, 예수의 영이 딱 한 번 딱 들어오면 끝나는 겁니다. 이건 중생. 요거는 성화 과정. 내 인격이 주님의 인격으로 닮아가는 것을 이걸 성화 과정이라고 그래. 이건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계속 달라지는 겁니다. 저도 계속 달라지고 여러분도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 왜 연단이 필요하냐? 왜 연단이 필요하냐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니까 아주 좋으네. 우리의 마음이 파괴됐다고 그랬어요, 아까요. 네, 죄 지면서 우리 마음이 파괴됐습니다. 파괴됐는데 자, 그림으로 제가 설명드립니다. 마음이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어. 마음이 V자야. 입구는 넓어. 입구는 넓어서 뭐 이렇게 하실래? 예, 뭐 그러죠 뭐. 이렇게 하실래? 예, 그러죠 뭐. 다 오케이야, 다 오케이. 예, 뭐 반대 있습니까? 반대하는 사람 없어. 그 다 오케이, 오케이야. 다 오케이, 다 오케이. 반대를 안 해, 이 사람은. 항상 오케이야. 근데 끝에 머리 가면 나중에 보면 들어갈수록 마음이 좁아. 들어갈수록 마음이 좁아서 나중에 알아보면 다 오케이 오케이 했는데 하나도 받아들인 게 없어. 속에서 하나도 안 받아들였어. 입으로만 오케이 오케이 한 거야. 이런 사람을 보통 착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예, 다 오케이 오케이 하는 사람은 보통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을 얘기하는데 좋기는 뭘 좋아. 착한 사람 치고 속 안 좁은 사람이 있어. 자기 남편 말고. 착한 사람 치고 마음 안 좁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니까. 착한 사람 치고 마음 안 좁은 사람이죠. 결국 들어가면 요 꼭지야, 꼭지점이야. 룸이 없어, 끝에까지 가면. 점점 좁아져가지고. 이런 사람은 보통 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하니까. 뭐 반대를 잘 안 하니까. 반대를 안 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도 받아들인 게 없어. 한 개나 받아들였을까? 예. 이런 사람의 특징, 속이 좁은 사람의 특징 뭔지 알아요? 지금 끝에가 뾰족하죠? 에? 잘 자빠질까, 안 자빠질까? 잘 자빠지지. 하여튼 혼자 시험이 무지하게 들어. 남들은 잘 몰랐는데, 혼자 자빠졌다, 혼자 이리 자빠졌다, 저리 자빠졌다. 맨날 시험 들었어, 맨날. 에? 뾰족하니까 맨날 자빠지지, 이게. 저걸 어떻게 세우나, 저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 맨날 자빠지면서 누구 때문에 자빠졌냐? 저 사람 때문에 자빠졌다는 거야. 이 사람 때문에 자빠졌다는 거야. 그래서 참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대. 자기를 너무 힘들게 돼. 톡 치면 쓰러지라고. 뾰족하니까 톡 치면 쓰러지고, 톡 치면 쓰러지고. 이 사람 치면 쓰러지고 저 사람 쓰면 쓰면 이 구역 가도 쓰러지고 나 싫어 나 저 구역 갈래 저 구역 가서 쓰러지고 또 저 구역 가래 저 가는 데만 쓰러지는 거야. 왜? 가는 데만 천사만 있나? 안 천사도 있지.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는 모릅니다. 그게 참 비극이에요.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 때문에 맨날 쓰러진다고 다른 사람 때문에 맨날 쓰러진다고 얘기하면서 힘들다 그러는데 자기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잘 쓰러진 사람 옆에 사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같이 사는 사람 자기 남편 한번 봐봐. 이혼 안 하는 게 다행이야. 이혼 안 하는 게. 사라지는 것만도 할렐루야 해야 돼. 어느 여자가 그런 남자하고 살아. 맨날 쓰러지는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더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반대로 A, V를 거꾸로 놓으면 A잖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만 오라. 교만이 한울 찔러. 자기만 오고 다 틀려먹었어. 그런 사람 있습니다. 사서만 교회는 없는 것 같지만은 몰라. 자기만 옳은 사람이 있어. 근데 이 그래도 다른 사람 다 틀려 먹었대. 근데 잘 들었어요. 그 사람은요 자기만 틀리고 다른 사람 다 옳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 자기만 틀렸고 다른 사람이 다 옳은 건데 자기만 옳고 다 틀렸다는 거예요. 왜? 지금 엎어놨잖아. 어? 엎어놨잖아. 그 그릇을 엎어놨잖아. 엎어지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자기만 옳다고 다 틀렸다고 교만이 한울 찌르느냐? 자기가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왜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요. 잘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근데 마침 그것이 잘 되고 있어. 안 되면 이게 깨질 건데 안 되면 교만이 깨질 기회가 오는 건데 이 딱 한 가지밖에 잘하는 게 없는데 이게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교만이 하루 찌르는 거야. 다 틀리고 자기만 잘났고. 이런 사람 보면요 정말 다 자기만 똑똑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자기 말만 옳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의견 옳다고 받아들이는 거 봤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자기만 옳습니다. 예. 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이건 또 정반대예요. 플레이트, 접시 스타일. 이런 사람은 사람들이 뭐냐면 마음이 참 그 사람 넓어. 마음이 참 좋아. 왜? 플레이트가 넓으니까 너도 오케이, 너도 오케이, 너도 오케이, 너도 오케이, 너도 오케이, 너도 오케이, 다 오케이야. 근데 마음이 좋은 게 아니라 마음이 약한 거예요. 마음이 약하니까 노할 거를 노를 못하는 거야. 난 다 오케이야. 이것 좀 해줄래? 예, 알았어요. 이것 좀 해줄래? 알았어요. 이것 좀 해줄래? 알았어요. 요번에 저기 이민 좀 다 데려다 줄래요? 알았어요. 이번에 변호사 맡겨 줄래요? 알았어요. 학교 좀 알아봐 줄래요? 알았어요. 아파트 알아봐 줄래요?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다 오케이, 오케이. 왜? 마음이 착한 게 아니라 약한 거야. 그러니까 노를 못하는 거야. 이 사람은 노를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접시가 깊어요, 깊어요, 얕아요. 약한 사람이 문제점은 얕은 겁니다. 마음이 얕아. 그러니까 접시도 여러분 접시도 뷔페 가서 담아봤지만 얼마나 남아? 접시도 얼마나 남냐고? 조금 흔들면 다 쏟아져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탁은 잔뜩 받아놓고 마음이 약해서 부탁은 잔뜩 받았는데 마음이 약해서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다 부도냅니다. 빵꾸냅니다. 약속을 못 지킵니다. 어쩔 수 없이. 왜? 너무 약속을 많이 받아놔가지고. 그래서 너무 착한 사람인데 사람들 쏘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진짜 나쁜 사람이야. 약속 안 지켜 그 사람. 진짜 신용 없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마음 좋은 사람 남의 일 잘 돌봐주는 사람이 있는데 신용 없다고 나쁜 사람이 결론은 나쁜 사람 됩니다. 그런 소문사람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근데 아는 어느 목사님도 그래요. 다 부탁 다 받아줘. 거기다 또 영어까지 잘해가지고. 난 영어나 못하지. 응? 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가지고는 하나 또 이해가 왜 스케줄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것도 다 들어줘요. 내가 소문 들으니까 나 잘하는 분이거든요. 아무개 목사니까 그냥 나쁜 사람이라는 거야, 사람들이요.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거야. 약속 안 지킨다는 거야. 예. 마음이 얕아. 이게 넓은 게, 넓어서 넓은 게 아니라 약하니까 넓게 보인 거야. 노를 안 하니까. 예.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약속 절대 이 사람, 이 사람도 문 보면 했겠다 전부 빵꾸 납니다. 예. 이 사람한테 지금 뭐 공삼했겠다 진짜 거지 됩니다. 약속 안 지키니까. 예. 이 사람은 비즈니스 걸었던 진짜 막, 폐가 망신합니다. 예. 이런 접시 같은 스트레스, 마음이 그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마음이 여러 가지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런 사람 있어. Y형. 그렇지, Y형이야. 요가 한 적이 있고요. 마음이 이렇게 생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리미테이션이 있고 편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서 책에서 본 게 아니라 내가 연구한 거야 이거 지금. 내가 연구한 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왜 리미테이션이냐? 빈 그릇이 되면 이게 푹 쓰러집니다. 무게중심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빈 그릇 아무것도 안 담아놓으면 쓰러집니다. 여기까지 물을 담아놓으면 무게중심이 일로 오기 때문에 서 있습니다. 근데 물을 더 담으면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는데 딱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맡기면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뭐 조금 맡겨야 됩니다. 조금 맡기다 요거 이상 맡기었다가는 쓰러집니다. 너무 많이 맡기면은. 나 연구 많이 했어, 이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연구 많이 한 거야. 내가 여기 해당되는 사람 다 있는 걸로 알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거. 여기 해당자가 있으니까 얘기했지. 뭐, 저 사람이, 남의 동네 사람인데 얘기 왜 하겠어. 빈 그릇 놔두면 예배도 잘 안 나와. 뭘 좀 담아놔야 예배락도 나와. 근데 오버로드 걸리면 그냥 나가다 빠지 못한다고. 막 불평해. 나만 시킨다고. 나만 부르면, 너 임마 한 거 얼마 되지도 않아, 임마. 그런 애 있었어요. 저만 시킨다고 막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난리 치더라고. 입이 나온 건 주둥이라고 그래, 보통. 이 사람은요, 앵글이 이쪽으로 꺾였습니다. 편견이 많은 사람입니다. 네. 참 다루기 힘든 사람입니다. 네. 꽈딱하면 쓰러집니다. 적당하게 채워놔야 돼. 그러니까 목회가 머리 많이 써야 돼. 적당히 물을 채워놔야 이게 안 쓰러진단 말이에요. 물이 조금 내려가거나 올라갔다면 쓰러지거든, 이게. 또 비워놔도 안 되고. 아, 신경 쓰이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럼 항상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편견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맞춰줍니까, 그거를. 당신이 옳다고 못하잖아요. 편견인데. 원래, 밸런스가 맞추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Y자가. 이렇게 균형이 맞는 건데, 한쪽으로만 돼 있으니까 편견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 사람 잡는 겁니다. 마음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설교 한 2시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그 다음에 빵꾸난 U자. 조금 전은 Y자고 Y자도 한쪽으로 치우친 Y자. 이건 빵꾸난 Y자. 뭐 안경 세우는 거 비슷하네. 허우대는 멀쩡해. 허우대 멀쩡해서 아까 이게 그릇이 중요한 거냐? 그릇이 넓이, 이 높이가 중요하잖아요. 넓이, 높이가 다 밸런스가 맞아요. 제대로 된 그릇이 나오는데. 얼렁 보면 빵꾸난 걸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너무 사람이 괜찮아요. 부족한 게 없어요. 예. 네. 다 원만해. 뭐, 능력도 있어 보이고. 그런데 물을 확 부어봤더니 쫘르르 다 내가네. 뭘 하나 맡겨놨더니 책임을 안 줘. 책임감이 없어. 능력은 되는데 책임감이 없어. 능력은 됩니다. 능력은 되는데 책임감이 없어. 왜 그래봤더니 관리 능력이 없는 건데 지금. 왜냐면 자기 관리 능력이 없어요. 자기 관리를 못해요. 허우대는 멀쩡한데 자기 관리를 못합니다. 네. 셀프 컨트롤을 못해요. 어느 분이요.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렇게 찾아다녀요. 근데 비즈니스가 빠그러져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래요. 여보, 그 집사님 하나님이 사업지를 빨리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경영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그 소리 듣고서 내가 보니까 맞아. 내가 가만히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냥 경영 능력이 없는 걸 내가 아 맞다 하나님이 뭐 기도만 안 하고 뭐 믿음이 전자고 이것만 가지고도 그거 브레이크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적인 능력, 어빌리티, 육신적인 파서빌리티도 보고서 비즈니스 파서빌리티 그 사람 그 많은 능력이 있냐 그것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내가 그걸 깨달았네. 내가 보기 지금 경영 능력이 없어요. 보면 알잖아요. 생활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근데 억지로 했어요. 억지로 했습니다. 근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 아싸라게 하지 마라 그러지는 못했지. 집사님, 다시 기도해봐. 이 목사가요, 입장 곤란할 땐 다시 기도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담은 콜똑하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말래봐. 얼마나 긴색었어. 낙심되고.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 못하고, 기도해봐. 기도해봐.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알아들으셔? 뭐, 결혼 문제가 됐든지, 비즈니스가 됐든지, 취직 문제가 됐든지, 목사님이 상담을 해서 그랬더니, 뭐, 대답이 아주, 대답을 좀 아리꾸리하게, 기도해봐, 기도해봐. 그러면, 뭐야? 허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야. 네, 하지 말라. 다음부터 이렇게. 알았어, 이제 우리끼리 약속했어, 이제. 멀쩡해, 허우대는. 아, 능력도 있어. 배울 만큼 배웠고. 실력도 있고. 근데, 자기 관리를 못 해요. 이 사람은 뭘 맡길 수가 없습니다. 뭘 맡길 수가 없습니다. 맡겼다면 다 빵꾸냅니다. 빵꾸났으니까 빵꾸내지. 응. 아, 참, 죄송합니다. 그 일본 말이고, 펑크. 난. 아, 이거 또 큰일 나버렸네. 그 다음에, C자형 있어. 그릇이 쓰러졌어. 그릇이 쓰러졌어, 이제. 다 좋아. 뭐, 빵꾸도 안 났어. 아, 저, 펑크도 안 났어. 펑크도 안 나고. 다 좋은데 그릇이 다 하나 쓰러졌어. 뭡니까? 부정적인 사람. 삐딱한 사람. 그 사람은 아무짝에도 못 씁니다. 아무리 그릇이 훌륭해도 쓰러져 있는 그릇은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전혀 쓸 수 없습니다. 아까 그 구멍 나서 수건으로도 틀어 막을 수가 있지, 임시로. 뭐 저까지 셀망정, 여기서 얼른 쏟으면 되니까 수건으로 틀어 막든지 뭐 옷을 벗어 틀어 막든지 임시 변통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쓰러진 그릇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그 피종진 목사님 얘기 듣다 제가 은혜 받았는데 그 목사님은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 재직 안 세운대. 자기네 재직은 절대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뭐 능력이 있어도 재직 안 세운대. 부정적인 사람은요. 예. 왜? 쓸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는 사람은 재직 세워야지. 쓸 수 없는 사람 재직 세우면 뭐 할까? 이게 뭐 타이틀입니까? 간판입니까? 계급입니까? 이게. 일하라고 십자가 지는 건데. 예. 또 한 가지. 계속 나오는 이상하게. 요거 맞춰봐요. 이 그릇이 큰 그릇이에요? 작은 그릇이에요? 응? 큰 그릇? 주둥이를 봐야지, 주둥이를. 암만 커도 요만한 컵 있죠? 컵만큼밖에 안 나와. 이렇게 부으면, 쏟으면. 이만한 게 왕창 나오는 게 아니야. 쫄쫄쫄쫄 나와. 들어갈 때도 쫄쫄쫄쫄. 나올 때도 쫄쫄쫄쫄. 여러분, 이건 큰 게 아니야. 욕심이야. 아셨어요? 이 그릇의 사이즈는 여기가 사이즈입니다. 입구가. 왜? 이 입구가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남을 줄 수 있는 사이즈가 이 사이즈고, 하나님한테 받을 수 있는 사이즈가 이 사이즈입니다. 이건 욕심이에요. 욕심하면서 뭐 어딨어요? 인색한 사람이 이런 스타일입니다. 인색한 사람. 인색한 사람 지금 욕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욕심 되게 많습니다. 인색할수록. 그렇지만, 주는 거는, 어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 와, 아까 왜 만 원짜리가 나오냐? 아까 천 원짜리 어디 있었는데? 그래서 자꾸 주머니 뒤지는 거야. 천 원짜리 찾는 거야, 지금. 왜 만 원짜리가 거기서 나와? 이렇게 발발 떠는 게 인색한 거예요. 예. 진짜 믿음은 잡히는 대로 내는 거야. 뭐, 까진 거. 지갑 잡힌 지갑 다 내놓고. 그게 믿음이지. 통 큰 거고. 여러분, 왜 하나님이 방금 전에 여러 가지 그릇을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그릇들이 어디 갔어? 이렇게 되려고 하면 엎어진 건 제껴놔야 되고 쓰러진 건 세워놔야 되고 뚫어진 건 막아야 되고 깨진 건 떼워야 되고 좁은 거는 넓혀야 되고 예? 이건 높여 이건 얕은 건 높여야 되고 이것은 이쪽은 높여야 되고 이 작업이 연단이에요. 아셨어요? 우리 마음을 피고 우리 마음을 떼우고 우리 마음을 뒤집어진 걸 제껴놓고 쓰러진 거 세워놓고 하는 이걸 뚜드려 펴야 되잖아요. 이거 구겨졌으니까 아까 Y자 같은 건 찌그러진 거잖아요. 그걸 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연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의 그릇이 뭔지 어딘지 아세요? 우리 마음이 축복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내 마음이 순종해요. 뭐가 순종해요? 영혼 육중에서. 마음이 순종해 발이 오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순종했으니까 교회 오셨잖아요. 몸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이 축복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연단에서 하나님이 야, 이 사람 마음 됐다. 이제 그릇이 됐다 할 때 하나님이 축복이 오는. 그래서 연단 다음에 축복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연단 받아서 그릇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축복이 오면 그 영적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오면 그다음에 내 삶 속에 축복이 막 나타나. 왜? 그 말씀대로 움직이니까 움직인 축복이 나타나지. 예. 내 마음에 말씀이 온다 축복입니다. 내 하나님의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기로 했습니다.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말씀의 마음에 영적인 복이 온 겁니다. 그 영적인 복이 왔을 때 그다음에 내가 움직이니까 가업장 가면 사업이 잘 되고 직장 가면 그 사람 때문에 승진하고 잘 되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모님들 잘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복 받아요. 특히 부모님들 왜 자녀가 복 받는 걸 가르쳐 주냐면 부모의 지금 하는 모든 삶을 자녀 때 하나님이 지금 뭐냐 모니터링 해주는 거예요. 자녀는요 부모의 삶을 모니터링 해주고 보여주 피처입니다. 보여줍니다. 그걸 자녀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하신 분의 자녀가 그렇게 잘 돼요.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 자녀들이요.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피처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단이 오면 여러분 그래서 연단의 글씨 완전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 빌립보 4장에 보면 똑같고 그 바로 옆에 나와 4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건 누가 죽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왔어. 왔는데 내 그릇의 사이즈만큼 내가 능력을 받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런 만큼 능력은 여긴 언리미티드야. 예,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은 언리미트입니다. 근데 나한테 와서 리미테이션이 생깁니다. 예, 왜? 이 그릇의 사이즈 때문에. 하나님은 언리미트인데 내 그릇의 사이즈 때문에 리미테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능력이 역사하고 사명 감당하는 사이즈가 다른 이유가 뭐냐? 거기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아. 근데 그릇 사이즈 때문에 더 큰 사명 감당하는 사람, 큰 기업하는 사람, 구멍 깎아 못, 죄송합니다. 구멍 깎는다고 제가 잘못하는 거 아닙니다. 시험 들지 마라. 예, 뭐 들어도 헛습지만 좌우지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릇대로. 예. 제가 저를 봐도 알아요. 저 옛날에 사업하면서 그랬어요. 나보다 사업을 딱 해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아, 저보다 큰 사업하는 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 사업을 하고 월급쟁이 할 때는 그냥 뭐, 저 사업하는 사람들 다 돈, 노동 착취한다고 욕만, 부정적인 소리만 했는데, 내가 사업을 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고, 그리고 나보다 사업 크게 하는 사람은 다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 야, 저 큰 사업을 어떻게 케어하냐. 저 큰 사람은 어떻게 경영을 하냐. 진짜 훌륭하다. 교회도 마찬가지야. 우리보다 교회 큰 교회도 많잖아요. 난 그 목사님 존경하는 게, 무조건 존경하는 게 뭐냐면 야, 참 저분 능력 대단하시다. 저를 어떻게 다 케어하시냐. 정말이에요.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야 그게. 겪어보고 나니까 이게. 그런데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대. 그럼 이 사람의 그릇이 얼마나 큰 사람일까를 여기 힌트가 나와요. 12절, 이건 13절입니다. 12절에 어떤 힌트가 나오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고픔과 배부름과 궁핍과 풍부를 풍부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배고픈 것도 나는 적응할 수 있고 배부른 것도 적응할 수 있고 비참한 것도 적응할 수 있고 영광스러운 적응할 수 모든 사이즈 깊이가 얼마나 됐든지 높이가 얼마나 됐든지 높이가 얼마나 넓이가 얼마나 됐든지 그걸 두루두루 다 산전수전 다 겪은 거야. 엄청난 연단을 다 받은 거야. 그 엄청난 연단을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은 어디다 갔다라도 할 수 있어. 뭐든지는 할 수 있어. 어떤 고생도 난 할 수 있어. 여러분요, 미국에 지금 남미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구준 일을 많이 합니다. 그 남미 사람들하고 한번 얘기해 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전에 들었어요. 자기가 과테말라 사람인데 40일을 걸어서 미국 국경을 넘어왔다는 거예요. 40일을 걸어서. 40일 넘어오는데 산도 넘고 물도 강도 건너고 사막을 지나서 40일 왔는데 자기하고 같이 오다가 굶어 죽은 사람, 목말라서 탈수증으로 죽은 사람 많대요. 강 건너다가 악어에다 물려 죽고 산 넘어가다 보면 낙이 떨어지고 하여튼 많이 죽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40일 그 고난을 겪고 왜 죽음을 가고 오느냐. 어차피 자기네 나라에서도 굶어 죽으니까 이판 사판이니까 국경 넘어오는 거예요 지금. 뭐 가다 죽으나 앉아서 죽으나. 그래서 40 그렇게 와서 여기 와서 아무리 굳은 일을 해도 하나도 자기는 고생스럽지 않대. 아무리 굳은 일 해도 다 자기는 천국이래. 지금까지 고생한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아무리 자기가 하루 종일 뜨거운 노가다 판에서 일을 해도 그 뜨거운 데도 하루 종일 뿐이야. 한 달 내내 1년 내내 그렇게 일을 해도 자기는 너무너무 이게 쉽다는 거예요. 왜 쉬우냐? 자기는 죽을 고생하고 왔기 때문에. 몇 번의 죽음을 통과하고 왔기 때문에 이까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 그런 고생 하실 수 있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힘들다 그러고 피곤하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못 살겠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여러분요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 인생 전체가 고통스럽습니다.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 그러나 고생을 해본 사람은 인생 전체가 기쁨입니다. 왜? 배고프어 보지 않은 사람은 밥 한 그릇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건지 몰라. 배 안 고파 본 사람. 근데 배고파 본 사람은요. 그 밥 한 끼 누가 주면요. 눈물 나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러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 미국 엄마들이 참 우리 한국 엄마보다는 좀 훌륭하지 않나. 에? 미안하지만 한국 엄마들 좀 미안하지만 그래서 왜? 애들한테 18살 되면 용돈 안 주잖아. 네가 벌어서 써라. 네가 벌어라. 일체 안 봐주잖아요. 에. 근데 한국 엄마는 대학 보내서 등록금 다 대줘가지고 집 사줘서 자동차 사주고 장거 보내주고 손주 봐주고 손주 장례식까지 해주고 죽을 때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거야. 그건 아이들이 너무 약해. 애들이 너무 약해. 조그만 힘들면 못하겠다는 거야. 조그만 힘들면 엄마가 해달라는 거야. 난 못하겠다는 거야. 아버지가 해달라는 거야. 난 못하겠다는 거야. 힘들어서. 힘든 건 사실 왜 고생을 안 해봤으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는 우리가 뭐 미워서 우리가 엄청난 죄를 많이 져서라기보다 우리의 미래 때문에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왜 염려를 통해서 공격하는지 제가 그거 설명하고서 끝내겠습니다. 마귀는 문제를 통해서 내 환경, 내 상황을, 내 환경을 공격합니다. 뭐 사업이 안 되고 직장 문제 안 되고 그러면 막 낙심하고 그러시죠. 마귀 목적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목적이 아니고 마귀는 문제를 통해서 내 마음에 염려를 심어주고 그 염려 뒤에서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네 마음이 생사화복의 뿌리다, 근원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마음. 그래서 마귀는 이게 내 사업이 나 사업 망가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 병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마귀는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을 염려를 통해서 내 마음을 공격해서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무슨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지 분리됩니다. 믿음을 팔아먹고 순종 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염려 근심에 빠지면요 기도도 안 하고 염려 뭐 하나님도 믿기 싫고 뭐 설교도 듣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다 싫어요. 다 부질없어요. 염려 딱 잡히면.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확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마음을 공격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분리시켜 놓는 겁니다. 분리시켜 우린 끝난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면 우린 끝난 겁니다. 다 끝난 거예요. 몽땅 끝난 거예요. 영원히 끝난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래서 우리가 중에서는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고 한번 보세요. 우리가 불행해지고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게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나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결정적으로 환경에 달려있고 남의 손에 달려있다. 내 인생의 불행이, 행복과 불행이. 그럼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서 내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아무리 환경이 어쩌고저쩌고 남이 어쩌고저쩌고 내가 마음만 지키면은 하나님은 나를 얼마든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그 천국 열쇠로 네가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히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예요? 열고 닫는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열쇠가 어디 있어요? 주머니 갖고 있어요? 그 자동차 키에 달린 거 그거예요? 자동차 키를 말하는 게 집 키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주신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닫는 쪽으로 돌리면 내 인생이 닫히고 내 마음을 열린 쪽으로 돌리면 내 인생이 열립니다. 환경이 나쁘고 좋고 상관없습니다. 남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의 열쇠를 내가 왼쪽으로 돌리느냐 오른쪽으로 돌리냐 그거에 의해서 내 인생의 행불행이 결정되니까 얼마나 할렐루야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얼마나 공평한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럼 환경 좋은 사람만 행복하면 뭐 환경 나쁜 사람 전부 영원히 모든 환경 나쁜 사람은 다 불행하고 환경 나쁜 사람 영원히 불행하게 그러면 예. 환경이 나쁜 사람은 환경 좋은 사람은 그 사람만 다 행복하고 환경 나쁜 사람은 다 불행해야 되게 그러면 얼마나 불공평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마음의 열쇠를 줬는데 그 마음의 열쇠를 어느 쪽으로 돌리냐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과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공평해요. 빈부 귀천 남녀노소 유무식이 관계없어요. 그런 인간적인 조건을 전혀 관계없습니다. 내 마음의 열쇠를 어느 돌리냐, 내 마음의 열쇠를 어느 돌리느냐. 자, 보세요. 실제적인 샘플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샘플.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갑니다. 자,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요. 어떻게? 예수님만 보고 갈 때는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풍랑위를 걸어갔습니다. 가다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 내가 미쳤지. 내가 또 바다 위를 걸어가냐. 제정신이 들어온 거야 이제 이게. 이게 제정신이 들어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제 신앙생활 때는. 제정신이 아니어야 돼. 예수 정신이 해야 되는데 제정신이 들어온 문제네. 제정신이 들어오니까 뭐를 봤어요? 바람을 봤어요. 예. 네. 바람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음속에 무서움이 들어옵니다. 바람을 보니까 무서움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무서움이 들어오면서 몸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빠지는 게 먼저예요? 무서움이 먼저예요? 무서움이 먼저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 이론이 아닙니다. 제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보러 갈 때는 그 바다를 걸어, 풍랑이고 뭐 걸어갔어. 파도 친다고. 근데 가다가 제정신 들어가지고 바람을 보니까 바다를 보니까 무서움이 마음에 확 들어왔어. 무서움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몸이 빡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을 결정적으로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뭐예요? 환경이야?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네. 왜 믿음이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요. 네. 내 마음이에요. 네. 여러분, 아무리 지옥 같은 처지에 있어도요, 정말 예수가 이 안에 있고 예수만 바라보면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어요. 야, 나 같으면 자살할 것 같은데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냐. 저 지경에서 저런 처지와 저런 환경에서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냐. 누가 봐도 저런 불행한 처지, 불행한 환경에 있는데 어떻게 행복하냐.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 마음을 어떻게? 예수한테 맞춘 거야. 예수한테 돌린 거야. 딴 데 돌리지 않고 예수한테 돌린 거야. 내 마음을 항상 예수한테 돌린 거야.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환경이나 다른 사람 손에 달린 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은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비겁하게 남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렇게 하셔야 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네 마음이 따르겠어. 네 마음이 따르겠어. 네 마음이 따르겠어. 여러분, 마음이 주를 향하고 마음이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컨트롤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이 여러분 마음 지켜주시면 여러분의 환경도 지켜주십니다. 베드로 마음을 지켜주신 예수님께서 풍랑도 명령하십니다. 풍랑도 잔잔해집니다. 예. 먼저 베드로를 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풍랑을 명령해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셔야 돼요. 환경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건 두 번째입니다. 그것이 잔잔해지면 우리 마음이 자동으로 잔잔해질 것 같죠? 그건 감정의 문제야. 그건 감정이지. 그 진짜 아니야. 그래서 먼저 풍랑 속에서도 내 마음이 잔잔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어떤 풍랑도 잔잔케 하십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사업과 직장을 평안하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바다는 풍랑의 연속입니다.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가면, 우리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내 마음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얼마든지 이 풍랑을 넉넉히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 염려와 관심과 걱정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만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